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에스라와 함께 이제 두 번째로 귀환 행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가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귀환 행렬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BC 한 458년경 사람이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한 8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 그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어떤 저자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출애굽 행렬의 모습을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 2차 명단들을 보면은 1차 때 돌아온 사람들과는 달리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제사장과 또 왕족과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 2장에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그 계보와 비교할 때 좀 특기할 만한 점은 2차 명단은 제사장의 계보를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느아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단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비느아스 또 이렇게 이단말 이런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들의 가문은 이렇게 비느하스 가문과 또 이다말 가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아론들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원래 네 명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가 할게요.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렇게 비느하스와 이다말이었죠. 근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 죽었고 남은 아들들이 바로 이렇게 비느하스와 이다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또 어떤 유명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족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여인과 이렇게 음행할 때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내 연병이 돌고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내 질투로 이런 거룩한 의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와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맺었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또 이다말도 이 아론의 네 번째 아들로서 이 사람은 성전 제작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자재들을 총괄했고 또 이런 성전의 임무를 띤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후손들 중에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나왔죠. 엘리하고 그의 아들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엘리가 죽기도 했고 또 이제 솔로몬 왕 때는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요.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가졌던 이런 이다말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 계통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서 이렇게 2차 귀환 때 같이 오르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자비하심 그런 회복해 하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불순종하고 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미워하시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족장과 또 일반 백성들의 이런 계보 그런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3절과 14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쭉 뭐 무슨 누구누구 이름이 쭉 족장이 먼저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함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는 스가냐 자손이라고 하는 바로스 자손이 나오는데 족장 스가랴 외에 150명이 이제 2차 기환 행렬에 함께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는 밧 모압 자손이 나와요. 밧 모압. 이 밧 모압은 이제 모압을 다스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모압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밧 모압 가문은 1차 때 이미 3,000명 정도가 기환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때도 이 엘 여호에네, 이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족장과 함께 후손 200명이 같이 기환을 했습니다. 또 5절에는 이제 스가냐 자손이 나오는데 3절에 스가냐 이 자손과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70인역 같은 데 보면은 이 자투라는 이름을 삽입해서 자투의 후손 스가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투는 사랑스러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후손 스가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 자투의 후손 중에 야아시엘이라는 그런 족장과 함께 300명이 함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6절에는 아딘 자손이 또 에벳과 그와 함께 50명이 함께했다 이렇게 나오고 좀 지루하시죠? 네. 6절에 이렇게 나오고 7절에 엘람 자손, 뭐 8절에 스바다 자손, 9절에 요압 자손, 또 슬로미 자손, 11절에 베베 자손, 12절 아스갓 자손, 아도니감 자손, 14절에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 남자 70명과 함께 기원 행렬에 동참했다. 이런 12 가문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 12 가문, 12 지파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로 이루어진 아주 그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총수가 남자만 계수해서 한 1775명, 뭐 어디는 또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1500에서 1700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세지 않았던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7000명, 8000명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차 귀환 때에 비해서 많이 작았습니다. 1차 귀환은 몇 명이 귀환했습니까? 1차 귀환 때는 한 4만 2천명 정도가 귀환했는데 이번 2차 귀환 때는 여자와 아이들을 합친다고 해도 한 7천명 정도,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차 귀환에 비해서 2차 귀환이 작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추측들을 하지만 보통 이 2차 귀환자들이 그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로 끌려갔던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이스라엘과 이 성전에 대한 그런 열망함들이 좀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들이 대부분이 아까 살펴봤지만 제사장들, 또 이렇게 왕실의 후손들, 또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이지만 바벨론 땅에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놓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행렬에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2차 귀환 행렬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귀환 행렬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렇게 안락함을 누리는 생활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자기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일인데 이게 좋은 일만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미지의 세계로 가는 일이었고 또 가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고대 여행들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도적대도 많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불투명한 미래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 유목민들, 헤븐 노매드라고 우리는 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앞으로 인터렉처럴 글로벌 노머드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고급 두뇌 유목민들에 의해서 국가 경영이 좌우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로 이 고급 두뇌를 가진 유목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브레인, 예수 생명의 브레인, 천국의 브레인을 가진 우리는 정말 고급 두뇌 유목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답니다. 예수 생명의 브레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정말 고급 두뇌 유목민들이라는 사실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는 또 에스라가 귀환을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재앙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면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렇게 사역할 것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신중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레위인의 모집을 아주 그 중요시한 그런 에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귀한 무리들이 이 바벨론을 출발해가지고 이 아와 강가에, 그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이렇게 이르게 되자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와 강가는, 아와로 흐르는 강은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이런 강의 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어떤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셋강들을 팠는데 그 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강 근처에 이렇게 공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모여서 3일 동안 장막을 짓고 에스라가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전 봉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어떤 계획을 실행하죠. 여러분, 1차 귀환 때는 제사장이 4,289명이었고 또 레위인들이 340명 정도가 1차 때 귀환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2차 때는 지금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필수였는데, 절대적이었는데 한 명도 없으니까 에스라가 위기감을 느꼈겠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이 레위인들이 3만 8천 명이나 있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 포로기 때 얼마나 이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이 그 위상이 이렇게 좀 위축되고 어려워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레위인들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여러 가지 이제 포로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바뀌었을 것이다. 자기들의 직분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레위인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보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상황이 열악하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재물을 잡는 일을 했고 또 성막 봉사를 했고 성전 뭉치기도 했고 또 성가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벨론에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일들을 회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가 모든 족장들을 불러서 이제 레위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지역 지방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족장들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 족장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여러분 가시바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뭐 은장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쇄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 같은데 여기가 이 북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레위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가시바 지방이. 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그거 족장 이또. 이또라는 사람이 이 레위인의 아주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이 느디님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 봉사를 했던 그 노예들, 후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성전 봉사했던 사람들을 말하죠. 그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뭐 똑똑한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가시바 지방을 비롯해서 이런 데 보내가지고 레위 사람들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아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요즘에 우리 진장님들이 이게 간사리도를 세우려고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목양이란 건 설득인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레위인들을 설득했다는 거죠. 어떤 때 강권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아느냐.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직분자를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 이렇게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지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강권도 하고 설득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외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데려왔다는 거죠. 하나도 없었는데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에스라가 수고하고 힘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 한 40명 또 성전 봉사할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죠. 여기 18절에 이 명철한 사람은 영적인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선한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다는 것이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도 보면은 이 어떤 그 기환 행렬, 기환에 가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21절 보니까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내고 뭐 시행했지만 정작 에스라가 궁극적으로 의지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금식을 선포해서 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던 그런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새로운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안주하지 않고 옮겨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족장들이었고 왕실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폭을 맞추어서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도 300년 동안 세상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또한 75세란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 아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이 땅이 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안주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나만 편안하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다. 아까 제가 천국 유목민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유목민이죠. 이따가 하나님 부르시면 눈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기업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의 국가들, 소위 말하는 정말 강대국들을 그냥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죠. 거기에 왕들, 페르시아의 뭐 아닥사스라든지 고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귀환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정말 그 강대국의 어떤 권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인들을 에스라가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해서 계획을 짜고 또 시행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도우심을 힘입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에스라서 7장에도 세 번씩이나 6절, 9절, 28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이 귀환 행렬, 2차 귀환 행렬에 아주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희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가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영원한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충성할 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한 손으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